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겠나이다. 주,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로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새기며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불결에 대해서 무한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남녀가 결혼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떠난 남녀의 그 어떠한 관계도 간음을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7계명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입은 그 손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간음죄로 인해서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 일들이 많이 있는지 참 우리가 통탄할 그런 지경입니다.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도 이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정말 마음으로 잘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간음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간음죄를 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간음죄는 마음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마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영혼의 성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전쟁을 생각하면 그 성을 쌓고 그 성을 잘 방비하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성문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전쟁은 손쉽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성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성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 그 성은 더 이상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성문을 방비하는데 모든 지혜로운 장수들은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의 문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그 군사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의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그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죄는 특별히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은 더 악한 것이겠죠.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그 죄를 이미 허용했다면 우리는 그 죄에 이미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그 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을 오늘날은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시대에는 이 마음 지킴에 대한 많은 그런 책들이 있고 설교들을 했는데 존 플라벨의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지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존 플라벨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성문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묵상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정말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범죄들 행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열납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묵상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온 심혈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회 역사 초기에 매우 유명한 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하면 이 사람의 별명은 황금의 입입니다. 정말 정금과 같은 그 진리만을 전하는 설교자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이 이 마음을 지키는 일과 관련하여서 한 그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원에, 아름다운 정원에 비유해 놓고서 만일 우리가 이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꽃들로부터 단 것을 빨아먹는다면 우리는 결코 금단의 열매를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을 거닐면서 여기저기에서 그 꿀을 우리가 빨아먹을 수 있다면 거기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 그 금단의 열매를 결코 탐할 일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신령한 기쁨으로 채움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그 문장을 더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스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정원을 거닐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하고 죄스러운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공원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죠.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 간 집에 보면 바로 앞에 이제 그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하루 종일 보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회하며 놀이터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따뜻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맞아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해가 져도 캄캄해져도 놀이터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죄악들을 범하면서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기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성대한 잔치 가운데로 초청하시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시편 119편, 굉장히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인데 설교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시편 119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간음죄는 단순한 다른 죄악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돌려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호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그 죄악 가운데 이 간음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정말 무서운 치명적인 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철저하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이 죄와 싸워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즐겨 듣는 그 설교가 있는데 저도 월요일이나 이렇게 화요일에 되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설교자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간음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어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한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아니 장로님 어떻게 컴퓨터 한 대가 없이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서 질문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벗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에게 자신은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단호하게 우리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빼버리라. 한 눈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럴지라도 죄를 끊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단호함으로 이 죄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싸우되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마치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에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쓰러져 가거든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이 간음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이전에 그런 삶을 살고 계셨다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수도 있고 현재 또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죄는 참으로 무섭고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용서하심은 주님의 그 사죄의 은혜는 이 죄를 가리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움츠러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차원에서 보면 큰 손실입니다. 물론 이 죄 자체는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여인조차도 용서하시며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도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8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죄가 결코 사소하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죄와 같이 이 죄 또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로운 자인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서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나와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큰 손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나오십시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사와 권세와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 대제사장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너도 그 당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그 여종이 너는 그 당이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닭이 울었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곳에서 고꾸라져서 통곡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협 앞에서 반대 앞에서 그는 담대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 여인의 가슴을 내리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간음하며 지냈던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말씀하시며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은 통곡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간음죄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여인은 거룩하고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또 교회에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합하지 않다. 나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죄의 용서를 구하고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합당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온 같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가리워주시고 율법에 따라서는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는 그 여인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 참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을 건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예와 그 이름을 가리우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다시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움츠러들고 있는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자유하라. 이제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나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4장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